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5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 관원,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사도들의 활동을, 전도사역을 막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방해했느냐 하면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의 법에 의하면은 해가 지고 나면 더 이상 신문이나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송사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지 사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무슨 권세로 했느냐, 이 말은 사도들이 행하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종류의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사도들이 마술적인 주문을 하면서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베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면서 이 사람들이 위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불법을 행하느냐, 위법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신문을 하고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러운 이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은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이제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단을 퍼뜨리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자로 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박해 속에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를 박해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 18절 말씀이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탄생이 됐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 가진 사람들은 대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도 사두개인들이 나오지만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주장과 신앙과는 다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간혹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충청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아들이 위에서 일하고 아버지가 밑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돌이 하나 굴러가요. 아들이 밑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 내려가유 했는데 그 말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미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충청도 사람이 느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하는 사투리들 있잖아요. 그 사투리들을 쭉 훑어서 보면은 충청도 사람들이 말 참 빨리 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그 운명했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돌아가버렸단게요? 라고 말을 해요. 충청도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가슈 가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말이. 예를 들어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경상도 사람들은 그 내 좀 보소 라고 말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기 잠깐 보더라고.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봐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참 말을 빨리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경상도 사람들은 아니라예. 아이고 아니라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됐어라 그렇게 말한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됐슈. 그러니까 딱 두 마리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빨라요? 느리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뭐 한둘 느리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에서 웃은 말 들으면 웃지 않고 집에 가서 나중에 저녁에 혼자 웃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혹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왜 충돌하느냐, 그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욕구의 충돌 때문에, 그러니까 욕구에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돌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이 먹는 것을 방해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강아지들도 먹을 때 건드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라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처제가 개를 키우는데 좀 커요. 근데 세 번 물렸어요. 그 강아지한테. 걔한테 세 번 물렸습니다. 그 왜 자꾸 무냐? 그랬더니 걔는요, 먹을 때 건드리면 문다는 거예요. 그 먹을 때 가만히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쁘다고 만지니까 물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 한국 갔을 때 물렸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발 만지는 거래요. 그러면 발을 안 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쁘다고 자꾸 발을 만지니까 꽉 물어서 이 손이 꽉 물려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거든요. 그 짐승들도 자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 욕구예요. 그것이 어떤 충돌이 있게 되면은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으시죠.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시면은 지금 들어오시면서 저기 음식 해놔도 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하고 빨리 밥 먹고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죠. 피곤하면은 늦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이 수면 욕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자고 베길 수가 없어요. 자고 싶은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며칠을 못 자다가 어느 날 참 모처럼 저저녁부터 잠이 쏟아져 가지고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밤 10시쯤 돼서 어떤 분이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권하게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나 눈을 뜨고 봤더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왜 깨웠을까요? 하는 말이, 환자님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환자가 환장하겠죠. 어떤 그 자기 욕구에 충돌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학자들은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법과 관계가 있어요. 이 자녀들과 부모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컬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충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온 몸에 막 타투를 하고 탁 나타나면은 부모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싫지만은 또 자녀는 그 문화 속에서는 아 이거 어때서? 그래서 그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충돌이 있다고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이건 자기 느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타산이나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좀 상하면 거기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한 충돌과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과 반대 속에서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사도를 전하는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 저 우편에 앉게 하셨고 권능과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모하메트나 무슨 뭐 불교나 부처나 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도들은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계 사람들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또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아주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보라. 아주 담대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죠? 백성들이 그 열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막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다른 10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기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보고했어요. 다른 정탐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키가 크고 뭐 안악자손이 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갔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저 아무도 없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억울하게 마나님의 잘못된 그 이야기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꿈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요셉은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장벽,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에 부딪힌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1장 지나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막 3,000명씩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4장 4절에 보면은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그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몇천명씩 모여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시점만 보더라도 아마 한 2만 명은 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바리새인들 아무리 서기관들 대제사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밖을 한다 할지라도 2만 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요즘 말하면은 어떤 골기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또 막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일심이라는 게 뭐죠?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2만 명이면 2만 명, 5천 명이면 5천 명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네 가지 기도를 해요. 29절부터 30절 보시면은 첫째는 저들의 위협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에서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네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나 다윗이나 에스더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엘리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력해요. 32절 말씀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서로 협력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분열되는 경우도 흩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은 식구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도 어려움에 처하면 갈라서는 경우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은 1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그 실린더 엔진 하나가 하나만 있으면 10마력의 힘이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8개가 하나의 축이 연결되면은 80마력이 아니라 상승작용에 의해서 285마력이 되는 거예요. 마력이라는 게 그 홀스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들이 뭐 몇 마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 200마리, 300마리 말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협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이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개미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강한 동물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가장 강하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 밀림의 맹수들이요. 개미 떼를 보면은 숲으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개미들이 예를 들어서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이가 한 10리까지 뻗쳐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수들이 그걸 보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덩치가 큰 코끼리도 겁을 먹고 피하고 사자도 그들이 가는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걸리게 되면 힘센 동물도요 순식간에 개미들의 밥이 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미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해서가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그 개미들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미는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은 수십만 마리가 수백만 마리가 힘을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어떻게 가다가 좀 삐끗해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만의 개미가 닭에 들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뼈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를 둘로 나눈다면 힘으로 통치되는 공동체가 있고 은혜로 통치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속사와 구속사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속적인 역사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나라에서는요 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세상에는요 정치나 모든 것이 다 돈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그 좋지 않은 사건들의 그 밑에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부부간에도 싸움이 나는 거죠. 한국에서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재미로 가다가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복권을 긁어서 봤더니 남자가 긁은 그 복권에 한정이 5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잘 둘이서 이제 뭐 집을 얻는다든지 무슨 뭐 또 결혼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3억 세금 떼고 3억 6천 8백만 원을 받았는데 그 1,500만 원만 떼어가지고 여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어머니 통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여자친구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어요. 여러분 결혼이 됐겠습니까? 결혼이 깨진 거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죠.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밀러라. 무슨 말이죠? 핍절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나눔이 쉐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여기 가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에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그 이 문법적으로 해석해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3인칭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계속됐다는 이야기죠.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자기 소유를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협력하는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우산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